제가 교회를 다닌 지 64년이 됐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뭐 13살, 14살 그 이후부터 따지면 이제 50년이 이제 됐는데, 하여튼 한국 교회처럼 기도원, 은사 집회,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런 데가 많은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닌 사람들, 예언 기도 해준다는 목사, 또 해준다는 장로, 무슨 권사, 집사 하면 또돈 싸들고 가서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내밀고 예언 기도 해달라 그러고, 진짜 이게 추접한 그런 일인데, 아주, 이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샤머니즘 정도의 그 아주 로우 디그리, 영어로 해가 아주 저급의 이런 그 형태의 이게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예언 기도, 입시, 뭐 취직, 결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오늘 가서, 이미지를 좀 봤어요. 뭐 저분이 난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시의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직통으로, 하나님 계시를 예언으로 저 여자분을 통해서 준다. 지금 아주 담대하게 나와서,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이제 가서 보시죠. 이런 지저분한 광고는 여러분, 뭐 지하철이고 뭐고 엄청 많이 보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예언, 신유, 은사 무슨 예배를 드린다. 하여튼, 지하철역 뭐 이런 데 가면은 지저분하게 깔려 있는 거.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이런 거, 매체가 이렇게 오면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지금도 저렇게 너저분한 것들이 뭐 돈만 내면 실어주니까 저렇게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가서 보시죠. 예언 은사가 풀어지는 방언 기도다. 아, 거기 썼어요. 릴리릴리릴리 뭐 릴리릴리 하고 뭐 어쩌고 써놓고 저걸 이제 하면은 예언의 은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네이버 가서 예언 기도 치고 이미지 하니까 다 유튜브 영상에 뜨는 그 이미지를 그냥 제가 몇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이게 김영현이라고 하는 이런 뭐 청년이, 이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은 오늘 밤 내려지니까 꼭 봐야 된다. 2023년 청룡의 해. 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마지막 날뭘 예언을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밤 지워지니까 꼭 오늘 봐라. 중요 공지.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예언, 청룡의, 지난해가 청룡의 해였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 애국 보수파리, 그 다음에 은사파리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가서 보시면, 여긴 또 점장이 생긴 목사님이 선지자여 예언하라. 목사는 이제 다 선지자니까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여 예언하라. 자, 그 다음 한번 가서 보시죠. 이거는 인천이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설교 후에 헌금봉투 그 예언기도 거기 뭐 적어서 하고 그러면 환상 본 것을 아예 그림으로 그려서 예언 사역을 해준다. 그럼 이제 돈 내면은 그러면 뭐 자기가 본 예언을 아예 그림까지 다 그려갖고 이렇게 이제 해준다. 이러한 정말 추잡하고 정말 이 로우 디그리 저질의 이런 것들이 그냥 버젓이 그냥 크리스천 신문에도 나오고 저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지난 100년 동안 처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 눈물 나는 얘기예요. 말씀드려서 제가 13살, 14살 좀 그래도 이제 중학교 다니고 이제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본 거예요. 50년 동안 계속 저 모양이에요. 계속. 어렸을 땐 제가 몰랐지만 조금 눈 뜨고 나서 보면 또 여기 또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이 사람 좀 얼굴 이상하게 하고 하여튼 나왔는데, 예언의 은사가 강력한 교회에 자기가 갔다. 예언 기도를 가지고 펑펑 울었다. 이러한 수준의, 이거는 기독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런 현실일까,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온다고 했을 때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아, 좀 이걸 어떻게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저 요새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faith, faith, by faith. 이걸 다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뭐 행위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walk, 걷는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를 걷는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믿음은 보는 것과 반대잖아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걸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 믿음은 faith고 보는 것은 sight예요. see, 본다. 예, 거기에 명사형이 sight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faith는 insight, 보지 않고 믿는 거, 통찰력이에요. faith는 sight의 반대니까 제가 in을 앞에 붙였잖아요. 저 사람 참 insight가 많아. 그 얘기할 때 그 insight, 그게 faith예요. 그러니까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천국,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감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이 섭리를 통해서 보존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게 다 믿음이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 계속 보여달라 그러고 들려달라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보여달라 그러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들의 형상을 만듭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설악산을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제 처와 함께 거기 이제 등산 낮은 데를 이제 가려고. 거기 가면은 그러면 이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 가면 부처, 저 돌덩어리, 여러분 저기 사람하고 돌덩어리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 크기가 모르겠어 한 4, 500배 차이가 날려나, 부피랑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 저걸 보면 그냥 압도가 돼요. 신흥산에 저 절 이름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와, 저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압도가 돼갖고, 저게 우상이고 저게 보여주는 거고 저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언가 압도적인 뭔가를 만들어갖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일, 이게 이제 종교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인격체다. 너를 속박에서 해방의 자유로 풀어놓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곧바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우상 숭배가 그냥 이 머리에 그냥 온몸에 다 배어 있어요. 다 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 신들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일단은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형상이나 모양 뭐 이런 걸 해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기는 어떤 거를 만들고는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절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일단 뭔가 형상이 만들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뭐가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면은 믿음이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유대교든 기독교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의 핵심은 보지 않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다.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적어도 한 20년, 25년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번에 소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한 것처럼 가는 데마다 우상. 아테네 같은 데 가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 신들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 붙여놓고 부적을 붙여놓고 이렇게 신들을 이제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테네,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이런 도시들 가서 보면 그냥 우상들로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또 제일 크고 전 세계에서 뭐 5등 안에 드는 그런 도시, 그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규모가 너무 커갖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 그대로 쇼잉, 보여주는 무언가 커다란 형상을 세워놓고 보여주는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우리 복음을 전한 자들은 어떻게 들어갔고 거기에 반응해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 자, 우상들을 버리고 보이는 우상들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꾸 뭐를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귀로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거를 배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거 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렇게 추접하고 아주 로우 디그리 정말 저질스러운 기독교라고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 뭐 비슷한 이런 형태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날들이거든요. 이때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성경 기록이잖아, 이제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이제 표현에 따르면은 그러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성령님, 천국, 지옥, 사탄, 마귀, 구원, 성화, 뭐 하여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 성경 말씀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거, 이 성경책을 우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거죠. 자,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 기도, 뭐 예언 집회, 예언, 뭐 앞날을 좀 아는 거 이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도 결국은 다 시험 보기 전에, 뭐 수능 보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 물으러 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 물으러 가는 거예요. 뭐 딴 거 없고. 그러니까 결국 예언 뭐 하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놀랍게도 개혁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성경이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장 39절에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여러분, 한국의 대다수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한데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러면 대개 어떻게 느끼겠어? 아, 예언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예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저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에 성경이 주는 이러한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런 한국 성경은 거의 다 예언으로 번역을 했는데 재미있게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14장 1절을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여기도 선물이라고 딱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번역했네. 선물이라고. 하여튼 묘해요. 가톨릭 성경인데 이것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아마 발행했을 거예요. 가톨릭 성경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 여러분, 대언이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아예 의역을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혜를 특별히 간구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14장은 하나님에게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거를 전달하는 이와 같은 선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동번역이 비록 의역이긴 하지만 다른 성경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은혜하고 여러분 예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예언은 말 그대로 점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니까 두 개가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보고 야, 또 공동번역이 또 이런 게 또 있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의역이지만 공동번역은 상당히 합당한 그런 번역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오늘은 개역성경의 예언은 심각한 오역, 반드시 대언으로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읽고, 구원받으면 성경 읽고, 어떻게든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이 집어넣어준 어떤 사상이라는 거 말고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그러면 성경을 번역할 때 중요 용어는 다 똑같이 번역이 돼야, 그래야 그 용어만 쭉 찾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찾아보면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뜻이 성경이 정의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책을 콩코던스라고 해요. 용어 색인. 지금부터 100년, 120년, 130년 전에 여러분 컴퓨터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0이란 단어, 스피릿이란 단어를 예를 들어 스트롱이니 0이니 이런 사람들이 뭐 제자들을 불러놨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스피릿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았어요. 창세기 어디 나오고 이거를 해갖고 깨알같이 해갖고 스피릿을 다 나오는 데를 다 찾았고, 소울, 혼, 그럼 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았고, 철치, 교회, 그럼 교회를 처음부터 다 찾았고, 이걸 다 수작업으로 해갖고 이렇게 두꺼운 책, 깨알같은 글씨로 이렇게 만든 콘코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콘코던스 처치를 가서 보면 처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고 뭘 하고 그 안에 어떤 사회, 이런 모든 걸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콘코던스예요. 자, 그래서 이런 콘코던스가 있으면 성경에 나온 그 용어, 중요 용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고 그 용어는 무슨 무엇을 뜻하는구나. 에인절, 천사 찾으면 천사가 다 나오면, 아, 천사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천사는 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성경을 팠어요. 이렇게 하고 스트롱 콘코던스 같은 것이 1900년대 초반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 하고 킹잼 성경하고 그것만 있으면 성경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이란 말, 헬이라는 말이 성경에 쉬운 네 번 나와요. 그래서 그 헬 콘코던스에 가서 치면 쉬운 네 번이 다 나옵니다. 어디 어디 어디에 헬이 나온다. 그래서 그 헬만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지옥의 위치, 지옥의 상태, 지옥의 기간,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누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모든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은 그 기능을 못해요.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 하늘도, 우리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하늘, 다 하늘을, 헤븐을 하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으면은 그거 치면 나오는데, 우린 천지로 해놨잖아요. 천지가 완성된다. 그러면 천하고 하늘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콘코던스가 안 되는 거예요. 콘코던스가. 지옥도 다 지옥으로 해야 되는 걸 음부로도 해놓고 뭐 스월도 해놓고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지옥을 찾아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을 가지고 구원받고 이렇게 뭐 묵상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도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려면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자, 오늘은 그 예로 프라핏, 그 다음에 프라퍼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 대언, 대언자, 그 다음에 대언, 그 다음에 이게 CY가 SY로 바뀌면 대언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성경 가서 저 단어를 찾아보면 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500번 이상이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 특히 프로핏 이런 단어는 성경 기록 그 자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킹잼 성경 이야기하면서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나와 있는 뭐 민중서관, 동화사전 이런 데 가서 영안사전을 보고 그리고 프라핏, 프라퍼시가 가서 치면은 그럼 뭐로 나와요? 1번 뜻이 예언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우, 예언이구나. 예언.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도 이름이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아닙니다.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말하는 그런 대언자란 뜻이지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라 그럴까. 20세기, 21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사전들을 가지고 성경의 이런 그 단어들을 그걸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예언하더라도 나오니까, 아우, 개혁성경 번역 잘 됐군. 예언을 사모하라 그러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언. 예언이니까 앞날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뭐로 바꿨어요? 우리나라 말은 선지자로 바꾼 거예요. 선지. 미리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언자잖아요. 그 예언자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미리 아는 자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서 성경을 이제 번역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은 히브리말, 그리스말 그거 자체가 대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611년경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무엇을 뜻하는가 가서 보시려면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영국 사람들의,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말 큰 사전 엄청 큰 거 있듯이 영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국 단어들을 그 단어들을 집대성을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세계 최대의 사전일 거예요. 한나라 사전으로는. 거기 가서 프라핏을 제가 친 거예요. 프라핏 하고 치면 거기에 뭐라고나 일본 용례입니다. 일본 용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일본 용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 예. One who speaks for God.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일본 용례예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고 그게 영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고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심지어 NIV 같은 이런 성경에 들어있는 1차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예언자, 뭐 선지자, 예언하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건 영어도 아니고 더더욱 히브리어 그리스말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할 수 없는 데만 대언자로 번역했어요. 예언자라면 말이 안 되는 데만. 자, 한 군데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내가 너로 바로에게 너로도 안 되는 말에 너로 하여금 해야지 너로 나로. 이게 지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게. 예, 저걸 지금 100년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라오가 봤을 때 너는 신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된다. 내 대언자, 선지자나 그 다음에 예언자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대신 너 대신 말을 해줄 거다. 이거에 뭐 다른 뜻 없어요. 너에게 내가 말을 직통으로 전하면 원래는 내가 말을 전해야 되는 대언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 형 아론에게 그 말을 전해주면 그 형 아론이 나를 대신해서 혹은 너를 대신해서 파라오에게 말을 할 거다. 그래서 너의 대언자가 된다. 이거를 예언자라고 하고 선지자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적었어요? 대언자라고 저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말씀 37장에 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이런 그 뼈들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저 뼈들에게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예언하라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저 뼈들에게 뭘 예언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 대언이라고 저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 전체 구절 가운데 한 일곱 구절인가는 대언으로 번역해놨어요. 이걸 보면 개역성경 번역자들도 저 말의 뜻이 대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다 예언, 선지자 이렇게 해서 앞날을 예측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프라핏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고 대언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 모세 대언자, 히브리 말로는 나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가서 어떤 사람이라도 히브리 이 어휘사전 가서 나비를 보면 대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신다.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은 대언자들 죽였거든요. 그래서 신약 구약 시대 전체에 피를 흘리고 죽은 그런 그 대언자들의 그 피를 이 악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런데 그 모든 대언자들이 시작이 누구냐?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첫 번째 대언자고, 그 다음에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가 구약시대에 피를 흘리고 죽은 마지막 대언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니 곧 첫 대언자 아벨의 피로부터 마지막 대언자 사갈의 피까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벨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대언자라고 이야기해요.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자다. 자, 그러면 아벨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누구에게 대언했을까요? 자기 형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단 말이죠. 근데 그 대언하고 나니까 그 결과 가인이 그를 핍박해갖고 자기 형제를 피를 흘려서 죽이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살인사건. 대언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했더니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언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사가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시작이 창세기, 맨 마지막이 말라기, 이런 배열로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창세기가 처음 시작이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배열이 다릅니다. 맨 마지막이 역대기 하예요. 역대기 하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죽은 대언자들 얘기하면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나와야 되고 마지막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역대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 하 24장 22절에 가면은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는데 그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유명한 여호야다라고 하는 유명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를 구하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요아스가 배은망덕해서 나중에 이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라고 하는 구약에는 스가랴로 돼 있고 신약에는 그걸 사가랴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을 죽여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왕궁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피를 흘리고 죽은 대언자는 스가랴예요. 스가랴. 자,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은 그리스어 성경,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성경이 아니고 그리스어 성경은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라기가 맨 끝에 나오는데 말라기 맨 끝에 대언자가 죽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이다. 그렇게 해야만 창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기가 나오고 첫 번째 대언자가 나오고 마지막 대언자가 나오고 이렇게 딱딱 맞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영어로는 심지어 A to Z예요. 여러분 A부터 시작해서 맨 끝 알파벳이 Z라고 그러잖아요. 에이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자카라야 이렇게 해서 Z까지 A to Z까지 이렇게 참 멋있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아벨을 대언자라고 부르지 아벨을 선지자라고 그러거나 아벨을 예언자라고 그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이 뭘 예언하고 그렇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앞날을 내다본 것도 없고. 자, 우리 킹잼 성경으로 가서 프라핏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가서 치시면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냐. 창세기 20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부인 이제 사라를 데려가서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주신다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0장 7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 것이나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너는 알라. 자,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선지자로 하거나 예언자로 하면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예언을 하고 뭘 앞날을 내다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대신 가서 아비멜렉에게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말라기든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들에게 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선언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예레미야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를 기억,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기억하되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 보여준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테의 사랑을 기억을 한다. 5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발견하였기. 여러분 가서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감없이 전한다 하고는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 일, 그게 대언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언의 선언을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목숨 걸고 이거 진짜로 전하는 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이렇게 들어요? 주,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모세의 경고, 신명기 가서 보면 18장 22절에 어떤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이 잇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하면 그 일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니라. 오히려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가짜니까. 그러니까 가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숨을 건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면 말 못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저 말씀에 따라 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언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걸 전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는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자의 책무는 말 그대로 엄청난 책무예요. 구약시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왜 망하였느냐, 예레미야를 가서 보면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도 뭐라 그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그대로 기록한 대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시면 1장 20절 21절 우리 킹잼 성경은 성경 기록의 대언은, 이거의 의는 여기 of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는 동격으로 보시면 좋아요. 성경 기록이라는 대언은, 성경 기록, 그렇죠? 이거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그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낸 게 아니고,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게 대언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움직이시는 대로 그 말이 그에게서 나오게 된 거, 그거를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게 이게 성경 기록이고 이게 대언이다. 이렇게 돼야, 그래야 성경 기록이 대언이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역 성경은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경애, 이것도 성경도 아니고 경이, 이게 뭐 불경인지 무슨 경인지 몰라, 하여튼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라,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킹잼 성경은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이거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걸 다 예언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성경 기록이, 여러분 이 성경이 다 예언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성경은 다 대언인데 그 가운데 일부가 예언으로, 그렇죠? 그 가운데 일부,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대언자들의 글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꾸짖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는 그런 말씀이고 그 중에 일부가 앞으로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렇죠? 예, 메시아가 오는 거, 재림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거기 일부, 대언의 일부가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지. 이 성경 자체가 예언이라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이미 맞지 않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저게 되질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표현할 때, 우린 보통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워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오레이클, 복수는 오레이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뭐 오라클 무슨 뭐 피부 뭐 이런 거 그런 거 오라클 들어보셨죠? 예, 오라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오라클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킹제임 성경에 사용이 된 예, 이와 같은 단어가 오라클이라고 하는 저런 단어예요. 단수로 오라클은 17번이 나오고 예, 오라클스에서 복수로는 총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오라클이라는 단어, 단수가 나와요. 이 단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그게 어디예요? 지성소. 예, 우린 보통 이제 홀리 오브 홀리스에서 지성소라고만 돼 있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 또 히브리어 성경은 그 자리를 표현할 때 오라클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라클. 예, 오라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곳 지성소를 표현할 때 오라클로 표현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이렇게 찾으시면 저렇게 뿐이 표현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지성소에서 나 하나님의 말씀 이 오라클을 그대로 가져다가 전하는 자가 프로핏이에요. 프로핏. 자, 로마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더 예, 이점을 가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여기 오레이클 오브 가시아 이거는 워즈가 아니고 오라클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거. 오라클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직접 이야기하신 거 그게 오라클이에요. 그 말씀들 그게 유대인들에게 맡겨져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점이 있는 거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심지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이 대언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 이걸 예언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 아니고 대언의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예, 영어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이제 거기 가서 찾으면 첫 번째 뜻이 뭐냐? 어떤 신이 자기의 뜻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간 매개체가 오라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라클. 자, 그래서 그 중간 매개체가 말을 받아다가 가져다가 전해주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 신탁은 우리말 사전에 신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이 신탁이다.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럼 델피의 신탁, 델피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신의 음성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거기서 나온 게 신탁. 그 다음에 아폴로 신탁, 신탁이라는 말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요. 그러면 그 신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받아갖고 전해준 거 그게 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게 대언자가 중간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말씀을 대신 전한 거를 그거를 오라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냐? 하나님의 오라클들이 그들에게 맡겨지는 그와 같은 이점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고 기록한 단어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대언이어야지 성경 기록이 예언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전체 성경 중에 예언이 얼마를 차지하겠어요? 10%도 차지하지 않아요. 그 예언 자체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의 대원이라고 그렇게 번역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시대 초기에는 대언자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신약시대 초기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2장 19절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냐, 특별히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3장 5절에도 가서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대언자들, 여기 나오는 건 사도들과 신약시대 어떤 대언자들, 구약시대 대언자들 이제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고 가신다. 선물? 그 선물이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대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초기에는 대언자가 분명히 있었다. 자, 그럼 이게 예언자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대언자가 있었냐? 신약성경 기록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기록이 이제 가장 신약성경 중에 처음 기록이 된 게 그게 AD 50년경에 나와요. 예수님 승천은 AD 30년인데 그럼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될 때 뭐가 임했어요? 대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또 심지어 표적들과 기적들까지 동반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해 줬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신약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하는 이런 대언자들이 신약시대 초반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대언, 그 다음에 타언어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언과 타언어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언하는 거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대언 뭐라고 써 있느냐. 29절에 대언자들은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고 다른 남자들은 판단을 해야 된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그 임한 걸 그대로 전달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쓸 때 그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됐다. 그래서 이 당시는 대언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14장 3절 가서 보면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한다. 신약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적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생각이 나서 그걸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도 권면하고 하는 그런 일이 초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 특히 AD 95년경 그때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직통계시라는 거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해 이런 거 듣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가운데 영어 제목으로 Art of Prophesying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 책을 지은 유명한 청교도 목사가 있어요. Art 기술, 예술 of Prophesy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 이거를 예언하는 거에 기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대언하는 것의 기술. 그 뭐예요? 설교하는 거에 기술을 설명한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그런 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설명을 해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설명한다고 할 때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다. 거기에도 예언이란 뜻은 전혀 없습니다. 설교하는 거 그런 거 사용이 될 때도 그래서 사도들과 더불어 대언자들은 신약 초대교회의 기초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의 말씀 드리면 교회 시대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성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직통 계시가 그때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 AD 95년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고 그 이후로는 사도라든지 대언자라든지 병 고치는 이런 무슨 손을 대면 이렇게 병이 나는 이런 것은 사도의 표적인데 이러한 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14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목사님, 이렇게 대언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언어로 말하는 걸 막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타 언어로 말하는 것도 유효했고 대언하는 것도 유효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돼지고기 옛날에 구약시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여러분 먹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 방언이라든지 대언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던 때가 있다. 그것이 있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나라 여러 곳에 가서 다른 나라 말로 전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말하는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셔서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언어를 더 많이 말해서 감사하다 그러잖아, 하나님께. 그렇죠? 타언어를 더 많이 말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알지 못하는 말로 만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로 다섯 마디 말을 하겠다. 이게 대상이 틀리고 대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주어진 그 목적이 다르고 이렇게 돼서 고린도 전서가 여기 가서 보시면 맨 앞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 전서가 언제쯤 기록이 됐냐? 주 55년경인데 아직도 한 40년이 더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쯤 돼서는 이런 사도의 표적, 대언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대언자라는 단어를 선지자, 예언 이런 걸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특히 샤머니즘이 강한 이 한국교회 내에서는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많은 교인들이 입시, 입사, 이사 이럴 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말 그대로 기도원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웃기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약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고린도전서 특히 12장에서 14장 여기 나온 대언, 대언자를 다 예언, 선지자, 예언자 이런 걸로 번역해서 기복적인 무속신앙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일이 부추겨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 중 몇 부분이 미래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의 예언의 의미가 있다. 이건 사실이지만 대언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안에 예언도 얼마든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날을 내다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도 원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프라핏이라는 그런 말 사용이 안 됐고 선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됐어요. 사무엘기 가서 보시면 9장 9절에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할 때 뭘 여쭈려고 할 때 그때 성경 기록 없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쭈려 가잖아요. 그때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see 보는 사람에게 가자. 앞날을 보는 사람에게 가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그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그랬다. 이런 구절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지금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사철 되고 입시철 되고 그러면 저건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그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점치는 데 가자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예, 그래서 흠정역 성경 있는 그대로 지금 대언자라 부른 자를 예전엔 선견자라고 불렀다. 예, 이 선견자야말로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보시면 대언이라고 하는 거 이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너나 누구나 다 손들고 일어나서 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뭐 지방교회님, 형제교회님 뭐 이렇게 목사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데서는 설교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여서 일단 무조건 주의 만찬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된다. 준비해 갖고 오면 그건 설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누가,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하면 그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끼치겠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한정적인 그런 시기에 그게 가능했고 또 그렇게 대언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런 모임에 가면 뭐 말 그대로 성경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쑥 일어나고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구난방이랑 혼란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단어 prophet, prophecy 이런 단어를 예언,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번역하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사모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지금도 예언은 이 존재안으로 착각하고 돈을 버는 자들이 있고 또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도 돈을 벌기 원하는 그런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prophet, prophecy, prophesy라고 하는 그런 단어, 명사, 동사, 단어는 대언자, 대언, 그 다음에 대언하다. 대언의 일부가 예언이라는 거. 예언, 예언자로 번역된 성경은 수백 군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부패시키는 거예요. 예언, 예언자, 선지자, 노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극심한 오역이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까 처음에 그림 일곱 개 보여줬잖아요. 저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그중에 제가 몇 개만 따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이 추접스러운 이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머리 뒤밀고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구나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성경 중에 이 prophet, prophecy, prophesy를 거의 대부분이 다 예언으로 번역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러크맨이 예언이라 그랬다. 여러분 러크맨이 신이 아닙니다.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러크맨이 한국교회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끼친 해악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대표적인 심각한 오역 사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역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 구원도 받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내부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제, 성경 번역자들의 문제, 이런 오역의 문제 뭐 등등해서 진짜로 가서 이게 성경으로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많은 난관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개역성경의 현실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우리말답게 문법에 틀리지 않게 하나도 문법에 틀리지 않게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읽으면은 다 쉽게 읽고 대언자 이런 모든 게 다 통일이 되고 그래서 지옥이 다 통일이 되고 하늘이 다 통일이 되고 이렇게 모든 중요한 단어들이 다 통일이 돼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킹제임스 흠정역 이 성경 이거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뜻,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한국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